드디어 1차 목적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의 세부 내용, 이제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0장에는 그 전체 율법의 핵심 정신, 가르침, 그리고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히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 율법의 중심이죠.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고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계명이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5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러한 이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모든 율법의 전제가 바로 이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말씀을 기쁨으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가 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지금까지 며칠 동안 성경 살펴본 그 짧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들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또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들을 실천해 나가고, 또 부족해서 못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실천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이 율법은 이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시험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울타리로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 위에 서 있을 때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주신 그 말씀, 구약의 율법 정신뿐 아니라 이제 율법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의 산상수훈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 역시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주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 의무의 윤리가 아니라 응답의 윤리다. 응답의 윤리다. 또 다른 면에서는 그래서 응답하는 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을 가지고 해나가는 과정이다 해서 책임윤리, 응답의 윤리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수훈도 지켜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십계명의 순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앞부분은 4계명까지 대신관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대인관계, 사회 속에서의 관계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있고 사회관계도 거룩하고 정의로울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선민 이스라엘도 그렇게 부패하고 망가져갔던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야 사람과의 관계, 공유로운 사회, 그리고 피조세계의 창조 질서도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믿고 은혜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그때야 오계명 이후를 온전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그 전제 위에서 이제 실천되어야 한다. 십계명 또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덕목 하나가 있습니다. 이계명인데요.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앞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너를 위하여. 사실 여기다 밑줄 그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들 만들어 놓거나 대체물을 만들어 놓지 마라 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열재앙은 당대 세계 최대 제국 애굽인들, 그들은 자신들을 수호하는 이 수호신들에 의해서 이 제국과 자신들의 풍요가 이루어져 있다고 믿기에 목숨을 걸고 이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겼던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뢰하였던 것이 10대 우상인데요.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어서 나일강을 통제한다고 믿고 있는 신, 신의 이름을 일일이 할 필요는 없겠죠.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 신, 천기를 통제하는 우박이라든가 뭐 이런 비라든가 통제하는 신, 그리고 모든 신 중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태양신, 이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믿고 있는 애굽인들의 대표적인 우상신들, 실제 신은 아닌데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는 이들을 무력화시키는 양적전쟁입니다. 애굽의 신 중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태양신 라, 라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애굽의 황제 파, 그래서 파라오죠. 태양신의 아들. 그를 자처하고 있는,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있는 이 파라오 대 야훼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 즉 애굽의 신 모든 신들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는 파라오와 야훼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 둘의 대결입니다만 실제로는 그 뒤에 계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들의 가짜 신과의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고 태양신 라마저도 완전 무력화시키는 것이 흑암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애굽 사람들이 가장 믿는 것, 그들의 세계를, 당대를 지배했던 것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 발달해 있는 병거와 그리고 수많은 대군으로 이루어진 군대였었죠. 그들이 실제로 가장 신뢰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애굽의 군대마저도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냈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기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목도했음에도 연약하기에 애굽 사람들처럼,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기에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이기에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안심을 위해서, 자신의 일상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그 가짜 신들, 생각하는 신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든지 만들지 말라. 중요한 핵심은 너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일부 미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문헌들 보게 되면 우상신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기도하고 절하고 섬기면 자기 말을 들어준다 생각하는 것이죠. 즉 우상, 다른 말로 형상 만들어 놓고 사실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통제하려고 자기 원하는 대로 들어주게 하려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다른 용어로 해석한다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마라. 이게 이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나갈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정신은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매우 중요하게 돌아보아야 할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너의 신앙, 너의 위치, 그리고 너의 섬김, 너의 기도, 그리고 너의 설교마저도 너의 목적을 위해서, 너의 개인적인 비전을 위해서, 너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성경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동기마저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 것인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개혁하는 것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그래야 하는 것이고 이 사회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에게 적용하라. 이것이 첫 번째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서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전심 전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함인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점검.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는 회개에 있어서의 중요한 체크사항인 것입니다.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